민수기 29번 메시지 여정 14번째 더 많은 실패들 민수기 20장과 21장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은 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몇 가지 놀라운 요점을 전달해주는 장인 20장에 기록된 실패를 살펴볼 것입니다. 물을 위해 다툼 20장 2절부터 13절까지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물을 위해 다툰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여행하고 있었을 때 물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200만 이상이 되었고 그들은 매우 많은 가축을 소유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을 위한 물을 찾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모세와 다툼. 물을 위하여 다툴 때 백성들은 악한 말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들 다투는 자들은 그들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사느니보다는 오히려 1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말함은 유창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말할 때는 유창했으나 기도할 때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모세와 다투는 대신 그들은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그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었으므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엎드렸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이 물을 내도록 백성들 앞에서 아론과 함께 말하라고 명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물은 그 영을 예표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취하고 반역한 백성들을 모아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 치자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였으며 그와 아론의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릇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화를 냈으며 성질을 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세처럼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유한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막대기를 들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은혜롭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물을 필요로 하며 그분은 물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반석에게 명할 필요가 있으며 물은 흘러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식으로 말했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노하여 패역한 너희여 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감히 하나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와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두 번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한 번 칠 필요도 없었는데 하물며 두 번이랴. 그 반석은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침을 당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다시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지 반석에게 명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 할지라도 민수기 20장에서 그는 약속된 좋은 땅에 들어갈 권리를 상실하게 만드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무런 징벌도 하지 않고 만나와 물을 공급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지만 그들의 고기를 추구하는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징벌로 매출하기를 공급하심.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징벌도 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물을 공급하여 그들의 합당한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에서 그분은 고기를 추구하는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징벌로 매출하기를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과 17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도 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했을 때 그분은 만나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은 필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또 다른 필수품인 물을 필요로 했을 때 그분은 기꺼이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은 고기를 구하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수품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진노와 징벌로 그분은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필수품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분은 마음 상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탐욕이 있었을 때 그분은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백성들은 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물은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상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그분의 책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므로 그릇 행하여 반석을 두 번 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데 실패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 반석을 그릇 뒤 두 번 침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해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지 못했습니다. 반석을 두 번 쳤을 때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릇 대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그의 형은 하나님에 의해 징벌을 받아 좋은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서 호소했으나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모세는 옳았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탄원은 사실상 그가 백성들을 송사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모세의 경우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경우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그분을 믿지 않은 것과 백성들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도 화를 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바르게 대표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소멸시킬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20장에서의 문제가 백성들의 목마름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목말라 우는 어린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그 아이를 보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목마른 백성들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물을 공급할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관점에 따르면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은 23장과 24장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지만 저주 대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저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람은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24장 5절에서 발람은 계속하여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했습니다. 20장에서의 모세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패역과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패역도 허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모세가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하나였지만 이 순간에는 그와 하나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뜻합니다. 물의 문제를 대할 때 모세는 그릇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였으며 하나님을 대표할 지위를 가졌었지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잘못 대표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마음이 상했으며 그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중을 모아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말함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을 잘못 대표했습니다. 그가 실수로 말한 것은 하나님을 일반적이 되게 했으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고 모든 다른 신들과 분별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는 나를 바르게 대표하지 않았다. 너는 백성들에게 나에 대하여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네가 화를 낼 때 나는 그들에게 내가 화를 냈다는 인상을 주었다. 너는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 너는 나를 특별하고도 모든 다른 신들과 분별된 분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너는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으로 나를 제시하지 않았다. 모세가 대표했던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표자인 모세 또한 화내지 말했어야 했습니다. 10절에서 모세는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말했던 것을 하는 대신 다른 어떤 것을 행했다. 백성들은 나에게 욕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단지 물을 필요로 했으며 오직 내가 그들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다. 백성들이 목마른 것은 잘못이 아니며 그들이 나를 거스려 반역한 것은 아니다. 너희는 그들을 반역자로 정죄했지만 너희가 나의 말을 거스려 반역한 사람들이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르게 대표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경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극도로 마음 상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들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겉으로 보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반역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대표했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그분을 잘못 대표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의 모세의 체험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좋은 공과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성도들에 의해 마음 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마음 상하게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녀의 자녀가 비난받고 비평받을 때 마음 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비평할 때 마음 상하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갈 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도들이 너무 좋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비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분을 마음 상하게 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기술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게 되는 것이며 분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거짓된 신들과 다릅니다. 거짓된 신들은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지만 참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형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본성에 있어서 그분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동정심이 가득하십니다. 그분은 물이 부족하여 사람이 다투었을 때 그분의 백성들에 대하여 마음 상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백성들을 징벌하셔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들을 약간만 징벌하십니다. 예를 들어 고라는 땅에 의해 삼킨 바 되었지만 고라의 후손은 거룩한 사람 시편 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삼가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우리 지방의 몇몇 성도들에 의해 마음 상할 때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화내지 말고 그들을 송사하러 하나님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송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있으며 그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할 때 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중요시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말하고 행하는 것마다 전적으로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말과 행위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거스려 반역하게 될 것이며 그분을 마음 상하게 할 것입니다. 내적으로 그분은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적으로 그분은 그분의 행정, 그분의 경륜, 그분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을 내도록 반석에게 명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행정에 따르며 그분의 경륜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화를 내어 잘못 행동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경륜의 원칙들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어 화내기를 고집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바울의 말을 실행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신성한 경륜을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못 대표하였으며 하나님의 경륜의 원칙들을 깨뜨렸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으며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졌을지라도 이 일을 인하여 그는 좋은 땅에 들어갈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에 대하여 주의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안에 남아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를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머무르는 최상의 길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임을 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상하고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는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다른 이들을 정죄할 줄만 알고 그들을 용서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말썽을 일으킬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결혼한 부부가 마음 상함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용서하는 대신 정죄하고 잊어버리는 대신 기억한다면 그러한 결혼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 결혼은 기쁨과 행복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결혼 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로 인한 마음 상함들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용서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는 잘 기억해야 하지만 다른 이들의 과실에 대하여는 기억력이 빈약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회 생활 안에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도들에 대하여 많은 소극적인 말할 것을 가지게 되며 결국 우리는 교회 생활을 떠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위하여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을 정죄하는 대신 우리는 그들의 실수와 마음 상함을 용서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범했던 실패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즐거운 느낌을 갖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 그로 하여금 심각한 실수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분의 본성에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단지 물을 인하여 백성들이 다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모세의 실패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는 중요한 공과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에 매우 민감하며 예민하다는 것과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로 매우 민감하며 예민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생활과 성도들이 민감하며 예민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마음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는 매우 좋으므로 그가 누구에 의해서도 마음 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형제가 수년 동안은 좋을 수 있지만 그도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마음이 상하면 더 이상 교회 생활에 대하여 적극적인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민감함과 예민함을 항상 의식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변화하시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백성들을 변화하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는 큰 놀라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역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변호하시리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나의 말을 거스려 반역했다. 나의 백성들은 그릇되지 않았다. 내가 그릇되었다. 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을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와 다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디에서 우리가 물을 찾을 수 있는가? 왜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였는가? 여기는 종자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석류나무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모세와 다툰 후에 그는 주님께로 가서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필요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막대기를 들고 반석에게로 가서 내 백성과 가축들이 마실 수 있도록 물을 흘러내라고 반석에게 말하라. 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주님께 찬양하고 단지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툼을 대한다면 교회 생활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민수기와 고린도전서 사이에는 분명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회 생활의 예표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상이 되셨느니라고 말하면서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발생했던 일들을 말하면서 그는 10장 6절에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공과들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의 실패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는 공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말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으며 다른 이들은 그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러 오시지 않고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들을 변호하시러 오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판단받는 것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봅니다. 너희에게나 사람의 나라에 의하여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빛으로 드러내고 마음의 의논들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3절에 사람의 날은 사람이 심판하는 현재 시대이며 주님이 심판하실 다음 시대 곧 왕국 시대가 될 주의 날과는 대조됩니다. 지금 사람의 날에는 사람이 심판을 행하지만 주님의 날에는 주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로 인한 마음 상함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다른 이들에 대한 마음 상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마음 상함을 기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장자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으며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권리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라이프 스터디에서의 나의 목적은 단지 교리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민수기 20장에 대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다 우리의 현재의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될 어떤 빛과 계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의 예표로부터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행정을 존중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과를 배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할 것입니다.